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늘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중일 3국 협력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과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우선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한중일 3국 협력 방안과 관련해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등 서로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이번 한반도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국이 한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협력으로 현재 한중 관계는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로 발전했다며 앞으로도 양국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철도역이 불법 이민자 문제로 오늘로 이틀째 폐쇄되면서 2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불법 이민자들이 적법한 유럽 비자 없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제부터 부다페스트역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당초 이들에게 비자 없이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 오스트리아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헝가리는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탈출한 난민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로 향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유로스타 열차 운행도 어젯밤 불법 이민자들의 철로 봉쇄로 한때 중단됐습니다. 열차가 멈춘 곳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 터널인 유로 터널 입구로 프랑스 항구 도시 칼레에서 가까운 이곳에는 최근 영국으로 향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시아 경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오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개장 초반 4.5%까지 폭락했다가 서서히 회복해 1%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오전에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0.4% 하락으로 장을 마쳤으며 한국과 호주 증시들은 겨우 현상 유지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터키 노동자 18명이 무장괴한들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축구 경기장 건설 공사에 참여해온 이들 노동자들은 바그다드 북동부 이슬람 시아파 교도 지역인 하비비아 지구에서 집단 납치됐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을 납치한 무장괴한들의 실체나 범행 동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지난해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49명의 터키인들을 인질로 사로잡았다가 3개월 만에 풀어준 일이 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수사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태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프라유트 타원시리 태국 경찰청장은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어제 붙잡은 용의자의 지문 감식 결과 최근 방콕 시내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방콕 시내 한 아파트를 급습해 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요소 비료와 화약 등을 발견했지만 당시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는 실패했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번 용의자가 지난달 17일 힌두사원 주변에 폭탄을 터뜨려 20명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인물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전 반군 지도자 보스코 응타간다가 오늘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법정에 출두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반군 M23을 설립한 응타간다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민간인 공격과 성폭행, 소년병 징집 등 전쟁 범죄 혐의 13건과 살인과 학대 등 5건의 반인륜 범죄 혐의로 ICC에 기소됐습니다. 응타간다는 지난 2006년 기소된 뒤 7년간 도피하다가 2년 전 돌연 루안다 주재 미국 대사관에 투항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9월 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중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영내 평화를 달성하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반도 주둔 미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가 북한 어린이들의 13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두 정상은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가 제대로 이행돼 남북 간 협력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두 나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이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향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해선 안 된다는 공통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근 타결된 이란 핵협상처럼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한때 고조됐다가 남북한이 대화로 문제를 푼 것을 평가하고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행돼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북한의 DMZ 도발 사태는 언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보여주었고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준 단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영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중일 세 나라 협력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들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를 포함해 서로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에 주목하고 상호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협력으로 현재 한중 관계는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로 발전했다며 두 나라는 정치와 경제, 무역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민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3일 개최되는 전승절 기념행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나름의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시 주석과 여러 번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이번 회담은 종전 70년 그리고 한국에게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 해에 개최되는 만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세기 양국이 함께 겪은 환난지교의 역사가 오늘날 두 나라의 우위에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을 해결하는 데에도 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를 대표해 박 대통령을 환영하고 감사한다며 한중 양국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강점에 맞서 싸웠고 마침내 두 민족은 목숨을 걸고 싸워 해방을 이뤄냈다고 화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오전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시 주석이 주재하는 특별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조대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등 양국의 경제 이익 극대화 방안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열린 한중정상회담의 의미와 또 이번 회담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한중 정상이 오늘 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야기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가 크게 고조됐던 그 긴장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가까스로 해소된 지금 시점에서 양국의 이런 입장 발표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한중 정상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가지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제 정상회담에서 밝혔는데요.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한중 최고 지도자의 어떤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그 북한이 기대 도발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한반도의 어떤 위기 국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그래도 이렇게 영향력을 좀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써 사실 그 위기 국민에 중국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그 중국의 역할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에 이런 그 위험을 또 불안정을 야기하는 데 대한 단호한 어떤 태도를 명기함으로써 사실 북한이 추후 우리 남한에 대해서 어떤 도발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한중정상의 이런 공통된 입장이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지가 좀 많아졌죠. 이제 특히 이제 북한의 도발, 특히 저번에 그 지뢰 도발을 야기되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두 정상이 명확하게 이번에 입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그런 그 무력 도발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좀 조성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 또 사실상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든든한 버팀목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더구나 이번에 전승절 행사에 북한 최고 지도자는 불참을 하고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중국으로부터 극진한 이제 환대를 받는 이런 입장을 보게 되면은 북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그런 그 동북아에서 입지 특히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더 그 고립되어지는 또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하여간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복원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절감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시기죠.
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중국의 그 북한 비핵화 관련한 발언이 그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일단 그 시 주석 입장에서는 아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6자회담의 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그동안 6자회담이 쭉 해왔지만 사실 어떤 의미 있는 성과는 부분 내에 그쳤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은 의미 있는 결실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6자 회담이 진행되어 왔지만은 사실상 어떤 그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은 만들지 못했는데요. 추후에 만약에 6자 회담이 논의되어지고 재개되어진다 그러면은 추후에는 6자 회담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핵 문제를 좀 마무리되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담지 않았는가.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은 중국이 갖고 있는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라는 어떤 기본 기조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실이 있는 그런 그 어떤 6자 회담이 해야 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전과는 좀 다른 만약에 6자 회담이 재개되어지면은 좀 강력한 어떤 중국 측의 입장 또 북한 북핵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이 대북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태도가 그러면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일단 좀 그렇게 좀 볼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이번에 북한이 어떤 도발이 돼가지고 중국이 어찌 보게 되면 좀 북한에게 대해서 좀 경고석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좀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4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장거리 미사일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뭐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중 관계는 아마 회복하기 어려운 어떤 국면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북한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자기를 또 위기 의식을 느낄 겁니다. 아, 특히 이제 그 한국과 중국이 더 강화되어지고 또 이제 군사적으로도 지금 한중 관계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섣불리 이전처럼 해왔던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중국의 요구 사항을 북한이 좀 수용하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북한에게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처럼 뭐 중국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 서로 소홀한 지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좀 뭐 간섭하는 게 돼 가지고 이전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거나 그렇게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체류회가 갔는데 회룡회를 통해 가지고 뭐 김정은이 그래도 간접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일단은 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러면 앞으로 이 남북 관계에 어떤 그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정상회담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어떤 형적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는 일단 그 이번에 전순대 행사가 끝나고 중국이 만약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아마 6자회담을 다시 언급할 가능성이 높고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중국의 어떤 그런 대의나 제안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북한이 지금처럼 뭐 6자회담을 무시하고 완전히 북한의 자기 길로 간다 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역할이 남북한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여부는 앞으로 좀 육자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6자회담을 매기로 해가지고 북한을 좀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켜봐야지 우리가 향후 중국이 남북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로부터 한중정상회담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정상회담은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두 정상의 잦은 회동으로 현재 한중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윤경 기자가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과거 정상회담을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와 중국 사람의 정서가 이렇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은 국빈 만찬과 특별 오찬 등 7시간 넘게 마주했고 시 주석은 의의 있고 성과가 있는 만남이었다며 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나흘 동안 시진핑 정부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 한중 관계에 새 지평이 열렸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정상은 한중 미래 공동 비전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환담을 나눈 뒤 한 달 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두 번째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정부가 핵을 포기하고 민생 개선에 전념하도록 중국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고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대해 결연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만나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북한을 중국 방식으로 설득하고 있다며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넉 달 뒤인 지난해 7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 주석의 방문은 특히 취임 이후 오랜 동맹인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이어서 한중관계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후 북한의 핵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과 경제개발 병진 노선을 고집하면서 최근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핵실험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님의 방한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주석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6자회담을 꾸준히 추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중 간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11월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 다섯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의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 한중 FTA가 2년여간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핵심 사안에 합의해서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그 실질적인 실시적 타결되었음을 발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의 정상회담을 치른 2년 동안 한중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반면 북중 관계는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런 현실은 비단 외교 관계뿐 아니라 경제 교류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한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2,354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북중 교역 규모는 63억 달러로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과 두 정상의 잦은 회동은 과거의 특별한 인연과도 관계가 있다고 두 나라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 2005년 시 주석이 저장성 당석이었을 때 서울을 방문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당시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싶다며 서울을 찾았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일정을 취소한 채 시 주석을 환대하며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한 답으로 박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 때 이례적으로 저녁 국빈 만찬에 이어 다음 날 특별 오찬까지 베풀며 2시간 동안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을 10년직이라며 라오펑 여우, 오랜 친구로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정상 모두 2세 정치인으로 젊은 시절 역경을 딛고 최고 지도자에 올랐다는 공통점도 서로 교감을 높이는 활력소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23년 동안 이번 회담을 포함해 총 36번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8번, 이명박 정부 때 11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국의 정권이 바뀔수록 정상회담 횟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의 우호 관계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수교 당시 13만 명에 불과하던 양국 방문자 수는 지난해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지난 1월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전년보다 46% 급증한 633만 5천 명,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410만 명으로 양국 방문자 1천만 명 시대가 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나라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자유무역협정 서명으로 상호 교류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최근의 지뢰 도발에 대한 자신들의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며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중요한 것은 합의문의 내용이라며 북한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지금은 합의문에 대해서 왈과 왈부할 상황이 아니라 함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보도문에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과 관련된 문항이 들어갔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의문에 대해서 일리일비 왈과 왈부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남북이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할 그런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에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담화를 통해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 합의한 공동보도문에서 유감이라고 밝힌 것은 사과가 아니라 그렇게 당해서 안 됐다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지뢰 도발 사건을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유감이라는 문구를 사과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어의 개념을 모르는 무지의 산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공동 보도문 채택을 마치 원칙론의 승리라며 자축하는 행위도 그만둬야 한다며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저촉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국제적인 관례나 그간의 남북대화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의 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고위급 접촉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온 북한이 국방위원회 담화를 통해 비난하고 나선 것은 고위급 접촉 이후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평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향후 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은 사실은 유감이라고 하는 명분을 주고 사실은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대북 지원, 그다음에 금강산광 재개, 오이터즈 체제 이런 어떤 결실들을 좀 얻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측에서 우리가 협상에서 이겼다, 그다음에 북한이 실질적인 사과를 했다, 이제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가면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일정 정도 어떤 반감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남북관계 속도 조절론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던진 경고성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담화를 발표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발언을 신중하게 하라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언제든 쉽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미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1일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다며 미군의 철저한 경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1일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서 전 세계 미군 장병들을 상대로 화상대화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화상대화는 각지의 미군 병사들이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카터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카터 장관이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국 판문점에서 복무 중인 조너선 스미스 일병이 북한에 대한 전략을 물은 데 대해서 한반도는 불쏘시개를 모아놓은 상자와 같다며 매일 전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a little dust up out there about a week ago. And this is a place where, since 1953, American.
카터 장관은 약 일주일 전에도 한반도에서 작은 충돌이 있었다며 한반도는 미군이 1953년부터 북한의 공격을 억제해온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첫 번째 임무는 Fight Tonight, 오늘 밤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는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North Koreans always understand that any provocation with them will be dealt with and that they stand no chance.
카터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것이고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북한이 항상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대치 상황이 먼 과거의 유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슬프게도 이것은 오늘날의 현실이고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손가락만 까딱해도 전쟁이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나선 일병 같은 사람이 매 순간, 매일 아침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은 점잖게 표현해도 이상하고 위협적인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북한 방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은 백악관의 방북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방문 뒤 국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31일 추가 공개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가운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010년 북한을 방문한 뒤 국무부에 제출한 방북 보고서가 포함됐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8월 25일부터 사흘간 방북해 북한에 무단 입국한 뒤 체포돼 8년 노동교화형과 7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미국인 아이잘린 말리 곰즈 씨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보고서에서 2010년 7월 21일 북한이 곰즈 씨 석방을 위해 자신의 방북을 원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 사람들은 곰즈 씨의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질 사람은 오직 카터 전 대통령뿐이며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측의 제안을 거듭 확인한 뒤 백악관에 방북 요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8월 중순까지 승인이 나지 않았고 이제는 북한은 방북 지연 때문에 곰즈 씨가 병원에서 수감시설로 이송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카터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또 이제는 방북하더라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다음 날인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했고 이에 따라 카터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백악관이 미국 정부를 대표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방북을 승인했고 자신도 그런 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곰즈 씨가 북한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그를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메모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이 메모를 전달했고 이에 김 상임위원장은 당시 북한 주권을 침범한 미국인 3명의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또 김 상임위원장과 4시간 동안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 측 제안들에 대해 폭넓게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 상임위원장은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사망 선고가 내려졌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고 카터 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에서 박이춘 외무상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났고 조선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차 북핵위기 때인 지난 1994년에 전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핵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만들어냈고 2011년에는 전직 국가수반 모임인 엘더스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90살인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13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보냈습니다. 평성과 황주, 독립 등지의 인민학교 어린이들에게 지원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13만 달러 상당의 영양쌀과 감자 영양식을 보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의 아더한 대표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17일 50만 7천 끼 분량의 영양쌀과 감자 영양식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send out specially formulated rice pack. It's from one of our good partners, Feed My Starving Children.
이번에 지원한 영양쌀은 쌀과 콩 등 식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혼합물을 포장한 것으로 미국의 구호단체 Feed My Starving Children이 기부했다는 설명입니다. 한 대표는 또 포테이토 D라 불리는 감자 영양식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A, 섬유질이 풍부해 설사와 탈수증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에 따르면 이번에 보낸 영양쌀과 감자 영양식은 미화 13만 달러 상당으로 평성과 황주, 독립 등 4개 인민학교 어린이 3,100여 명에게 지원됩니다.
So currently we support four schools. One is Pyeongseong, the other is Hwangju Elementary School, one is Donglim School, and the other is.
한 대표는 오는 10월에도 영양쌀 27만 5천 끼를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은 올해 초에도 영양쌀 54만 4천 개를 북한에 지원했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007년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을 설립한 한상만 전 대표의 아들로 3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이 단체를 이끌며 대북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은 설립 이후 평성과 황주, 사리원에 있는 1,800명의 보육원 어린이들에게 영양식 등 인도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 대표는 앞으로도 대북 식량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식량 외에 의약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태권도 대표단이 지난주 불가리아에서 열린 국제 태권도 연맹 주최 세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우크라이나보다 두 배가 넘는 금메달을 획득하며 압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불가리아에서 열린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ITF가 개최한 대회로 81개 국가에서 374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북한 대표팀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따 국가별 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남녀 단체 품새, 여자 개인 대련, 남녀 호신 경기 등에서 각각 우승하며 경쟁국들과의 메달 차이를 크게 벌렸습니다. 국가별 종합순위 2위는 우크라이나로 금메달 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땄고 3위 러시아는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그리고 동메달 10개를 획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 선수도 3명이 참가했으며 동메달 1개로 종합순위 21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에서 태권도학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인 조지 바이탈리 씨는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태권도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는 국가 차원의 훈련 방식을 북한 선수들이 선전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They identify very early on potential athletes of elite capability and then they give them the premier training and they groom them all.
ITF는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 WTF 국제 대회와는 별개로 2년에 한 번씩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합니다. 북한은 2013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제18차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 21개, 은메달 4개, 그리고 동메달 3개를 획득해 종합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당초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초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경기 주최를 포기하면서 개최지가 불가리아 플로브디브시로 변경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서울의 국회의사당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넓히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각 분야 여성 대표들이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로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을 주제로 전문가의 토론과 의견 수렴을 하는 자리인데요.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과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로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입니다.
통준이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저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서
김은주 통일준비위원회 사문전문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아 여성과 평화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은주 통일준비위원회 사문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이제 평화운동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주로 여성들이에요. 우리나라 70년대 이후부터 원폭 피해자 운동이라든가 반전 반해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쭉 해왔고 그런 어떤 평화운동의 전통 속에서 있었고 단지 여성들이 통일운동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소극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화운동의 경험을 잘 살려서 또 평화주의적 관점과 실천의 경험들을 통일운동에 과연 어떻게 접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담았습니다.
김은주 통일준비위원회 사문전문위원은 여성평화 통일실천의 5대 과제를 내놨는데요.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일단 형성돼야 되고요. 그리고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야 되고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통일국가를 구상할 때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그런 어떤 통일운동이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북한 이탈주민 여성들과 북한 사회에 대한 특히 북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남북한만의 힘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어떤 연대라든가 이랬던 것들을 강화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여성들의 관심과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활동이 진행되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안김정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남북여성평화생태마을을 만들 것을 제언했습니다.
남북여성평화생태마을을 저희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평화는 밥이고 통일도 역시 밥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평화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일종의 통일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서로 먼저 만나서 이념과 다른 그것들 다 법과 제도 이런 걸 좀 떠나서 먼저 평화롭게 생태적인 그런 환경에서 살아보자는 것이 저희들 의도고요.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정말 그야말로 평화롭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안명욱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보건의료 및 모자보건 분야를 제언했고요. 이난숙 한국여성건설인협회장은 건설 분야에 대한 제언을 했는데요. 이난숙 한국여성건설인협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당장 가서 뭐 건물을 짓고 그런 거 이전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실정을 이렇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인력 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여성들은 일단 이제 그쪽 부분에 조금 하면서 정책에도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이런 기조 정책을 이렇게 결정할 때 여성들도 조금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 바람이죠.
이어지는 토론은 이민재 한국 여성경제인 협회장과 장혜경 한국 여성 정책연구원 실장 차경혜 한국 YWCA 연합회 회장이 맡았고요. 최금숙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은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교육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여성이나 가족들이 이제 남북과 같이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정부가 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또 서로 여성들끼리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최금숙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은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안으로서 가칭 남북가족 신탁청의 신설을 재현하기도 했는데요.
남북 간에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기구가 도와줘야 될 텐데 그걸 저는 이제 신탁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돈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돈을 맡기면 그 신탁청이 이제 정부의 한 기관일 수도 있고 독립기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북의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저 전해주는 거죠.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계 대표들과 함께 통일 미래의 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서울지국의 한상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크게 줄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서 7월 이 메르스 사태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금 서울 시내 백화점과 면세점을 찾고 있습니다.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먼저 A 면세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중국인의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불과 5%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는 8월 첫째 주 매출 감소율이 4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주 차에는 20%, 4주 차에는 5%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많이 회복이 돼서 다행인데 다른 면세점들에도 중국인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까?
네, 비면세점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진 6월에서 7월 매출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최근 8월 말에는 80% 이상으로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중국인들의 쇼핑 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해졌다고 해도요. 중국이 쇼핑 수요가 메르스 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A 면세점의 경우 메르스가 발병하기 전인 올해 1월에서 5월에 중국인 매출 증가율이 52%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8월 절대 매출액도 5월하고 비교했을 때 18% 정도 적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예전 수준이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오는 9월 말 중추절과 10월 초에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때를 맞춰서 이 한국 유통업계는 중국 특수가 정상화될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많이 찾는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적 기업 삼성전자가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군요.
네, 삼성그룹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올해 하반기 제조 신입사원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삼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룹이죠. 때문에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 뿐 아니라 해외 인재들도 입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그룹은 직무 적합성 평가와 또 새롭게 바뀐 삼성 직무 적성 검사, 면접 등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년 만에 채용 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제도들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먼저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는 학점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한국 대학에서는 보통 4.5점 만점으로 성적이 매겨지는데요. 기존에는 3.0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점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같은 회사에 대해 지원 횟수가 3회로 제한되는 게 있었는데요.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삼성중공업에 3번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지원자가 원하는 만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일 기간에는 한 개의 계열사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삼성 직무 적성 검사에 대해서는 응시 제한을 두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 성적이랑 영어 점수만 있으면 서류 전형 없이도 누구든지 이 직무 적성 검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매년 20만 명이 이 적성 검사를 볼 정도로 뭐 관심이 아주 많이 집중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직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이 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 직무 적성 검사라는 것이 무엇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논리와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상식 등 총 160개 문항으로 이 검사가 이루어졌고요. 이와 함께 기존의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중간에 창의성 면접을 새로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지원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논리 전개 능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 삼성 직무 적성 검사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는 물론이고요. 뉴욕과 LA 등 미국 2개 주에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 비용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결혼 비용으로 얼마나 지출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보통 미화로 약 6만 7천 달러 이상을 썼고요. 딸을 가진 부모는 5만 8천 달러 이하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여성가족부가 최근 3년 이내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와 또 신랑 신부 등을 설문조사한 건데요. 조사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절반 이상이 아들 결혼으로 지출한 비용이 6만 7천 달러 이상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딸 가진 부모는 5만 8천 달러 이하라고 답을 해서 신랑과 신부 측 부모의 지출 규모가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아들 한 명 결혼시키는데 6만 7천 달러를 넘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부담이 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아들을 결혼시킨 부모 중에요. 7만 달러 이상 썼다. 이렇게 응답한 부모도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네.
결혼할 때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신랑 신부의 대다수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부모님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한 자녀들은 10%에 불과했고요. 전체 결혼 비용 중에 60% 이상을 부모님이 부담했다 이런 응답은 43%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큰 돈이 들어가게 되면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부모님의 51%는 지원 액수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이 중에 8%는 매우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 시대 응답자의 68%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의무이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 또 부모 세대의 85%는 능력이 있으면 결혼 비용을 대주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결혼 비용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네, 자녀들의 상당수는 부모가 경제적인 부담을 대주는 게 좀 당연하다 이런 응답들이 의외로 되게 많았습니다. 자녀 세대의 65%가 부모님이 능력이 된다면 자녀들의 결혼 비용을 대주는 게 당연히 맞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이런 데다가 또 주위에서 나보다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결혼 비용을 더 많이 받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좀 당황스러운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한상미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분쟁과 빈곤을 피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올해 이미 35만 명이 유럽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서 동유럽 6개국의 지역사령부를 설치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난민 사태 소식부터 알아보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들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네, 현재 유럽의 난민 사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분쟁과 빈곤을 피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가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올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에 도착한 난민 수가 이미 35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연간 수치인 28만 명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망한 난민도 2,600명인데 대부분 열악한 난민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배가 전복되는 등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예, 난민들이 대부분 이제 불법으로 브로커 등을 통해서 유럽으로 향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오스트리아의 버려진 냉동차에서 미륙국한 난민 71명이 질식사한 채 발견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네, 난민 수가 급증하는 건 그만큼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상황이 나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피해서 달아나는 난민들도 급증했습니다. 또 이 아프리카에서도요, 더 많은 난민들이 폭력과 빈곤을 피해서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난민이 급증하면서 이 불법 브로커 등의 손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요. 또 이들이 체계적으로 유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은 여러 나라가 동의하는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는 독일로 가기 위해서 열차로 몰리면서 헝가리 등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죠?
네, 난민들이 몰려든 것도 있지만요. 이 난민 처리 문제를 놓고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갈등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이 대부분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처음 도착을 합니다. 국제이주기구 발표에 따르면 이 올해 들어서요, 그리스로 도착한 난민들이 23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이탈리아로 11만 4천 명입니다. 또 스페인과 몰타로 온 난민은 뭐 2,600명 정도로 훨씬 적었는데요. 유럽에서 아무래도 이 경제력이 나은 서유럽 국가들이 난민의 우호적이고요. 그 중에서 독일에 가장 많은 난민들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를 예로 들면요, 이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들이 이 세르비아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을 거쳐서 독일로 향하는데, 이 헝가리 정부가 난민들이 독일행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했다가 난민 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맡기려 한다는 비난이 일자 하루 만에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고요. 지금은 이 열차 운행은 재개를 했지만 난민들이 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독일도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도 공동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어제 마리아노 라후이 스페인 총리와 회담한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런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 각국의 경제력과 생산성, 또 국가의 크기 등을 바탕으로 난민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난민 유입이 많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 이들의 수속을 돕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요. 난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나라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난민들이 원하는 곳에 정착하게 돕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난민을 보호하고 정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력에 비례해서 분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법이 앞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미 제기됐었던 건데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었군요. 자, 헝가리에 발이 묶인 난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켈리역에서는 승차를 거부당한 난민들이 자유를 달라, 독일로 가게 해달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헝가리 정부는 앞서 독일이 무책임하게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자국으로 입국한 난민이 급증했다고 불만을 밝혀왔습니다. 헝가리 정부에 따르면 올해만 15만 6천 명의 난민이 헝가리에 입국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헝가리 정부가 결국 난민들이 독일행 열차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전격 발표를 했고요. 그러자 지난 30일에만 3천 명이 넘는 난민이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기차역에 몰려서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독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요, 이 난민이 입국할 경우에 자국 내 정착과 이동은 허용을 하지만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한 유럽 국가들 사이의 관련 조약에 어긋난 거고요. 헝가리도 이 조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이 일자 하루 만에 이 난민들의 열차 탑승을 제한한 겁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서 동유럽 6개국의 지역 사령부를 설치했다고요?
네, 나토가 앞서 이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제부터 동유럽 6개국의 나토 지역 사령부가 설치돼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브뤼셀 나토 본부가 밝혔습니다.
네, 이 6개국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불가리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입니다. 문은 열었지만 아직 전면적인 업무에 돌입한 것은 아니고요. 나토 지역사령부는 앞으로 이 지역들의 군사훈련을 지원하고 또 유사시에 신속한 군사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또 각 사령부에 올해 말까지 약 40명의 작전요원이 배치될 예정인데요.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내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지역사령부 출범 행사에 참석합니다.
최근에 나토 차원에서 동유럽의 군사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로부터 느끼는 군사적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 사태에도 개입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나토 차원에서 동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신속 대응군을 창설했었고요. 또 미국도 최근 유럽의 최신 F-22 전투기를 처음으로 파견해서 유럽 국가들과 공동 훈련 등을 벌인다고 발표했었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동유럽에 중화기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런 신속 대응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12일까지 계속되는 훈련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외에 미국과 독일, 영국 등 나토 회원국과 스웨덴 등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안보 협력하는 협력 국가들에서 모두 2,500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있는데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훈련 목적이 이 우크라이나와 나토 회원국 사이의 작전 공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